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한 공연장에서 어젯밤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맨체스터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다며 이번 테러는 일단 남성 한 명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어젯밤 미국 팝 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장에 급조된 폭탄 장치를 터뜨려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테러가 공격범의 단독 소행인지 아니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벌인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끔찍한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와 또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 희생자들이 사악한 인생의 실패자들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범을 괴물로 칭하지 않겠다며 그들은 이 같은 표현을 좋아하고 이를 위대한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잠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보낸 애도 메시지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에게는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부상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인들은 영국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중부도시 홈스에서 폭발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영 TV가 보도했습니다. TV는 오늘 폭발이 홈스 내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반군들은 최근 자신들의 마지막 장악지역인 홈스 마을에서 모두 철수했으며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홈스 전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관영TV는 또 시리아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선상에서 폭발물들이 장착된 픽업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분자 2명이 사살됐다고 TV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이전 대북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과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왕 부장이 어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실제적인 조치로 양국 관계의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빨리 뽑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한반도 상황이 평화롭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오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평화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대인 대학살을 기리는 야드 바셈 박물관을 방문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오늘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엽니다.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1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2일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매우 불안정한 행동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이전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안보리 결의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으로 저항한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과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언론 성명에 제재를 포함한이란 문구가 담긴 건 지난 15일과 지난달 채택된 언론 성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언론 성명은 또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모든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신속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이를 따라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결의 2321호와 2270호에 명시된 포괄적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지난달 28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안보리 대응을 무시하는 북한의 노골적인 행동에 다른 회원국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한 것 또한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현 상황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려는 이사국들과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언론 성명과 별개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23일 개최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특히 새로운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2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담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어떻게 이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똑같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응 방식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에 의해 소집됐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지난 16일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추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미 채택된 대북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만 안보리의 가장 높은 수위 대응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주로 언론 성명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올해에만 총 6건, 지난해 총 11건의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안보리의 규탄 대상 단일국 중 최다입니다. 그러나 언론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말처럼 반복되는 언론 성명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언론 성명은 대부분 추가 중대 조치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을 중심으로 사거리가 짧은 탄도미사일에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4, 5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270호와 2325만 보더라도 미국 등은 중국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re may be a resolution, but I don't think it will be as dramatic as what I would expect for the next. I mean, there's a.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일부 이사국들이 추진 중인 대북 추가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부 국가들 역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PRK is openly defy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ith its accelerated ballistic missile.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자릭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추가 실험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관련 화물과 기술의 이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하며 독자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22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거듭하면서 그로 인해 초래될 파국적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강력한 거부와 규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대화의 기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주일 사이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성명에서 북한이 국가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영내 불안정에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보다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독일 외무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유엔에서 북한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슬로베니아와 벨기에 외무부도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한편 21일 발사한 북극성 2형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개발과 실전 배치를 모두 완료한 뒤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전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실전 배치를 앞둔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가 또 한 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북극성 2형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찍은 지구 사진 58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5장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진을 보며 매우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쏜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 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북한이 공개한 이 사진들은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각각 다른 고도에서 촬영됐고 구름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촬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조종체계의 정확성도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예영상 자료에 근거하여 자세 조종체계의 정확성도 더욱 명백히 검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해당 영상을 보면 2단 분리 후 카메라가 보이고 화면이 안정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나온다며 성공적인 시험 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단 분리한 다음부터 그 카메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도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자세 조정 탄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화면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뭐 텀블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뱅글뱅글 돌거나 이러지 않고 상당히 그 화면이 깨끗하게 온정하게 잘 나왔잖아요. 그거는 탄도 안정에 상당히 성공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춘근 연구위원은 대기권 밖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의 자세 조정을 위해 엔진 안에 추가 연료를 넣어 소형 엔진을 작동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의 지구사진 공개 목적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극성 2형의 실전 배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기술을 완비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풀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까지 마친 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곽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중국에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입자이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제 핵 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실전 배치까지 한 상태에서 회담에서 어떤 협상을 해나가려는 그런 전술로 보입니다.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지대지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북한은 지난 2월에도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21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560여 킬로미터, 비행 거리는 약 500km입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북극성 2형을 사거리 2000km의 준중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와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 항적의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것이 식별돼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쪽으로 K3 기관 총 90여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 비행체가 북한군의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민간 교류 제한은 완화돼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지난 2010년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사가 일부 단행된 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나온 데 대해 오해하지 말라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였고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3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70%가 개인들이 투자해 공장을 만든 것인데도 박근혜 전임 정부가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며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특보는 또 조만간 이들 사업의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고 임계점이라는 위험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을 다시 시작을 하는 협상을 하거나 금강산 5.24 조치 재개하는 방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미 관계 역시 북핵 문제에서의 해법이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한 거죠.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와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해 곧 승인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6.15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훼손되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되 엄중한 북핵 상황을 고려해 관계 진전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화와 압박 병행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브랜스테드 신임 대사는 중국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other things they can do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브랜스테드 대사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은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의 모든 기회를 검토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북한이 가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미국은 중국 그리고 영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가용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시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대북사업 연장 결정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식량 안보 등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정기집행이사회에 대북사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 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유엔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년 대북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대변인실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국가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북한 국가 프로그램의 연장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장 결정이 9월 초 열리는 하반기 정기집행이사회로 연기된 것인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인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다만 연장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진행 중이던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농촌지역 에너지 개발, 환경, 재난대응 등 4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사업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UNDP, 유엔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는 지난 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기집행이사회에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당시 BOA에 북한 국가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부의장국에 선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이 쿡아일랜드와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수리남과 함께 70차 세계보건총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장에는 러시아의 베로니카 스키 요르트소바 보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구로 해마다 5월 제네바에서 열리며 194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이사회에서 제출한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합니다. 총회는 매 회기마다 의장과 5명의 부의장을 뽑아 다음 임기자가 선출될 때까지 총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제70차 총회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이번 총회에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체류 중이던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떠났다고 말레이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말레이 정부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툭 마시르 쿠잔 말레이시아 내무차관은 21일 현지에서 발행되는 보르네오 포스트 신문에 사라왁주에 있던 북한 노동자 35명이 모두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동 허가증인 가진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쿠자 차관은 이들의 노동 허가증이 5월에 만료됐지만 누구도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쿠자 차관은 말레이 정부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이는 민간 회사가 결정한 문제로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왁주는 지난 1980년대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은 씨가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건 이후 말레이 정부는 사라왁주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취업 허가가 끝나거나 합법적인 허가 없이 자국에 머물던 북한 노동자 296명을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김정남 씨 암살 사건으로 한때 국교 단절이 거론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들을 전원 억류했고 이에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씨의 시신과 북한인 용의자들의 북한행을 허용하는 대신 억류 자국민들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남 씨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외국인 여성 용의자 2명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전을 안전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에 있던 유일한 북한 식당이 최근 문을 닫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다툭 아마드 마슬란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 차관은 지난 3월 의회에서 대북관계 악화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슬란 차관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약 42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대북관계가 말레이와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말레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북 교역이 말레이시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시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느낌은 기억나요. 느낌이 이제 아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 됐구나 이거였어요. 이제 그 25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면으로는 좀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첫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되게 뭉클했어요. 나도 대학생이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신났죠.
지난해 늦깎이 대학생이 된 그레이스 조.
근데 제가 대학을 와 보니까요, 대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공부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속해서 뭔가 같이 한다던가 좀 더 의미 있게 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대학도 많이 다녀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이제 속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조 씨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자서전을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러고 이제 사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영부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바락 오바마 전 정부의 외교 수장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 Hard Choices, 힘든 선택들. 조 씨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레이스 조 씨에게 미래에 대한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었구나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삶도 사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한 여성으로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다른 한 명의 여성이 공부로 성공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힐러리 클린턴 책을 보면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또 다른 한 명, 바로 탈북자 출신 미국인 그레이스 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조 씨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곳은 메릴랜드에 있는 중국 식당. 이날 조 씨는 특별한 사람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몰랐어요.
이거 잘 시켰네. 이거 시켰지?
네, 치킨이에요. 이거 비프라 그래서 치킨으로 바꿨어요. 어, 스파이시 닥터 다시.
You eat the spice, right? Yeah.
조 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전 직장 상사 조선족 치과 의사 이 선생.
That's it, that's it. Good enough.
Went to credit.
You want some? That's all.
중국에서 살았던 조 씨는 중국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난 이 식당에서 종종 이 선생님을 만납니다. 유니폼을 입은 채로 나온 여성 치과 의사 이 선생과 이 씨의 동료 의사인 인도계 미국인 남성도 함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Yeah, the one older Chinese lady.
Oh, no, I like her as a person. She's good.
그레이스 조 씨가 버지니아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선생과 인연을 맺은 건 조 씨가 지난 2014년 영어 공부차 시카고로 떠나기 전입니다. 조 씨는 19살부터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간병사를 제공해주는 널싱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9살부터 4년 동안 주 40시간을 일했던 곳입니다. 당시 경력도 쌓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시간당 $13 급여 수준을 넘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회사를 통해 알고 있던 간호사의 소개로 처음 치과병원이란 데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들어갔고 중국인 의사의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낀 조 씨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주에 한 번 6시간씩 일정 시간 공부를 하면 주정부가 인정하는 Certified Dental Assistant 치과 보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출협증 받고 나니까 좀 더 당당한 그런 느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신문 보다가 제가 아는 분이 신문에 광고가 요만한 거 나왔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줘가지고 거기다 전화해.
신문 광고로 찾아간 치과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이었습니다.
닥터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그 생각 안 했었어요. 처음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닥터 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되게 세리스파이 많으시고 이제 수술들 보면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환자가 이제 디렉션만 잘 따라주시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됐어요.
자신도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거의 북한 분들한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뭐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다 시도해 볼만하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의 격려도 조 씨가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조 씨는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난 후 치과 의사가 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성실하게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씨가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또 모범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족 치과 의사인 이 선생입니다.
필요할 때는 항상 있는 게 드레스예요.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나 스태프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데 어떡할까요? 하면 꼭 와요. 그래서 믿을만하죠. 빨리 공부 끝나고 풀타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환자들도 예전에 환자들도 오면 자꾸 그레스만 찾아.
이 선생은 다른 보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 씨는 최근 워싱턴 DC 또 한 곳에 치과 병원을 열었다면서 학업과 인권 운동에 바쁜 조 씨에게 일을 제안합니다.
You are promising me you're gonna be the full time and it's gonna have long term at least like 2 years, 3 years. I can let my manager.
학교에 다니느라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그레이스에게 적어도 2년에서 3년. 제대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병원의 관리 책임을 맡기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가끔씩 일을 도와주곤 했지만 조 씨는 이 선생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새로 문을 연 병원을 방문하기로 조 씨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니까 모두 뭐 우연찮게 전직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됐고요. 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렸군요.
네.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오후에는 경남 진해 봉하마을의 한국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재판과 추도식, 뭐 양쪽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만 예. 한쪽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다른 한쪽은 역시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박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하루 반나절 사이에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보게 된 그런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 예. 오늘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구치소로 수감된 이후에 대중 앞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이 처음이었겠군요, 그러면.
네. 구치소에 수감된 지 딱 53일 만입니다. 그 53일 만에 외출이 본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을 위한 경호 차량이 아니고요.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전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수인 번호 배지를 단 그 사복 차림으로 수갑이 또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 박 전 대통령 특유의 그 단정했던 올림머리,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주 비슷한 형태로 머리 모양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화장띠 없는 얼굴로 법원 대기실로 향하는 뒷모습부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재판정 안에 이런 풍경이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 언론 카메라의 법정 촬영은 재판부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경우에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 카메라의 법정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 40년지기 최순실 씨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았고요.
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까지 이 변호사들을 사이사이에 두고 재판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4분 정도의 상황이 모두 취재진 카메라를 통해서 안방에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전직 대통령을 봐야 하는 거, 뭐 한국 국민들에게는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요.
네네. 그 뇌란죄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세 전직 대통령이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된 겁니다.
예.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이 됐고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순으로 3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오늘 재판, 이 재판 관계자들과 사전에 추첨으로 방청권을 받은 일반인 6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자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물었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했고요.
네.
검찰은 529억 원대의 뇌물 혐의 등 18가지 혐의를 설명했고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그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라면서도 검찰의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40년 지기 친구라고 하는 최순실 씨 재판을 같이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군요.
네네. 그 두 피고인의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겠다. 이것이 재판부의 제안이었는데 양측 네. 피고인 모두 사건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병합이 결정됐습니다. 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예단이나 편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심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때문에 법원이 그 재판 절차 진행 절차를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불가피할 때는 네 번까지도 재판을 열 수 있다고 피고 측에 전했습니다.
예.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오늘 태극기를 든 15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이 8주기였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상남도 진해 봉하마을 8주기 추도식.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 풍선과 노란 모자, 노란색의 현수막이 가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추도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지지자들, 또 여야 정부 관계자들, 시민 등 3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추도식에 참석했고요.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또 특별한 뜻이 담기게 된 8주기 추도식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를 잊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신분으로 이렇게 추도식에 선 게 좀 남다른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였습니다.
예.
함께 인권 변호사, 노동 문제 전문 변호사를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다.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봉하마을로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된 그런 특별한 추모식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추모식은 TV를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됐군요. 이 과거에도 네네. 이렇게 자주 TV로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까?
뭐 뉴스 전문 채널을 통해서 전달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의 추도식도 뭐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관련 내용을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전해 듣는 그런 경우가 보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오늘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정말 정권이 교체됐다 이런 신고식이라고 표현될 만큼 엄숙함과 슬픔, 안타까운 분위기로 점철됐던 과거의 추도식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추도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눈물도 있었고요.
예.
환호도 있었고 박수도 오갔습니다. 그 고인에 대한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분위기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평일에 거행된 추도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였다는 것.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그 지난 20년을 모두 성찰해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겠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밝혔고요.
예.
앞으로 임기 동안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가슴에만 고인을 간직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소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8주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에는 2시간, 저녁엔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극 지역이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극의 온난화 정도는 지구 전체의 온난화 평균보다 갑절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북극해 지역의 문이 열려 사람의 발길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의 온난화는 육지와 해양 생태계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북극 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북극해 회의가 나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대표와 8개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격년제 북극해 강요 회의는 북극의 영토가 있는 국가와 주민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극 지역의 위태로운 환경을 책임성 있게 보호하는 것과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균형 문제가 논의됩니다. 북극회의는 지난 5월 10일과 11일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에서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은 2년 임기의 의장국으로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은 의장국 재임 중에 북극 지역 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평가 사업을 완성했고 북극해 선박 운항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가입국들의 서명을 마친 합의안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북극 지역의 수색과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또 하나는 원유 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각국 외교장관들은 페어뱅크 북극회의에서 두 개의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북극 지역 전체에 걸쳐 과학적 협력을 촉구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 또 하나는 페어뱅크 선언이었습니다. 페어뱅크 선언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성명으로 북극의 평화와 안정, 건설적 협력 유지, 원주민들을 위한 경제 개발의 촉진 등을 다짐하고 기후온난화는 북극의 심각한 위험이며 이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북극회의 의장역을 맡은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변화와 도전이 심각한 시기에 북극회의를 주도해온 것은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극회의는 우리가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대화의 장이라는 점을 증명했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말하고 미국은 계속 이 회의의 적극적인 회원국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의장국 수행의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북극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